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교총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부터는 가든 5 10층 새로운 홀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며 교회는 성결해야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2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닐실 때에, 여기서 거닐다는 말은 성전을 구경하고자 이곳저곳을 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걸어 다녔다라는 뜻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곳곳을 다니시면서 적극적으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심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럴 때 등장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하반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유대 종교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이 직접 나왔다기보다는 의장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산헤드린의 특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어야 되지만 이때는 두 명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은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앉혔고, 안나스는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실세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복수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이 일어난 때가 화요일입니다. 전날인 월요일에는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호통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으로 화요일에는 매매하는 자들이나 돈 바꾸는 자들이 없었고, 예수님은 성전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틀 전인 종료 주일에는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작정하고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쉽게 말하면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 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질문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은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고, 둘째, 자신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권위를 공식적으로 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들이 적법하지 않았다라는 편견을 내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2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에 역으로 또 다른 질문을 하심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한 질문에 대해서 다른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은 유대 랍비들이 즐겨하던 대화법으로 질문자가 되받은 질문을 통해 스스로 해답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질문에 포함된 불순함을 자각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도 이들의 질문에 대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우리 3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헤집고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시 요한의 세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한이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요한에게는 세례가 요한의 사역 전체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세례 요한은 일관되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사야서 40장의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자 백성들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였고,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었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기꺼이 자신은 쇠해지기를 선택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인간을 대신하는 것을 상징적 행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은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죽으시는 존재라는 걸 알릴 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에는 이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요한의 세례에 담겨 있음을 암시하며 예수님은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처럼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직면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요 라고 하면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라는 답변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고 있던 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답변은 당연히 사람으로부터요 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할 경우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는 무리들로 인해서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우리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래서 그들은 비겁하고 안전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 이익에 관심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단죄하던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던 인물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신지에 대한 고민과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이들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도리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어떻게 하면 사내들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길 것인지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리하면 대답하지 않고 이익을 침해당하면 제재하고 항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점을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까? 첫째, 말씀 앞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기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진리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굳은 마음, 완고한 고집으로 완전히 굳어진 자들입니다. 영적 감각이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죽으면 말씀이 들려도 쇠기에 경읽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진리 앞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만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진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익숙해지고 말씀의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자기 이익에 이익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앞에 얼마나 큰 민감성을 가지고 있느냐?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내들인의 지도자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항상 진리 앞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말씀이 임하니까 그걸 선포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 앞에 단순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옳은 길이라면 또 담대히 걸어갔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자기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꾸짖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옥에 갇혀 참수형으로 순교할 때까지 말씀과 진리에 민감하여 옳은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둘째, 양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양심이란 사물의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기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죄를 책망하며 선을 추구하려는 선한 능력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양심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온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대답을 못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또 후폭풍이 두려워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비겁하지만 안전한 대답을 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가끔 우리가 청문회 같은 거 보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선택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라는 대답으로 비껴가려고 했던 분들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양심을 속이고 비겁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양심이 찔렸을 때에도 애써 외면하게 되면서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죄와 거짓에 대한 가책이 사라진 양심, 즉 화인맞은 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자들은 종교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양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양심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가 쉽고 쉽게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했던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처럼 자기 기득권에 따라 움직이기 쉽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게 되어 비겁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젖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양심의 소리 앞에서도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젖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전체를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할 줄 알고 종교적 용어와 에티켓은 장착이 되어 있지만 과연 우리는 말씀 앞에 지금도 민감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이것저것 따지며 순종을 주저하고 말씀이 들려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양심에 반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죄인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겁하고 안전한 대답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진실한 양심으로 말씀에 깨어있는 민감함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